안녕하십니까. 먼저 저의 삶의 여정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살아온 인생이 여러분들 앞에 그리 드러내 보일 게 없는 그저 평범하기도 하고 어쩌면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것들이겠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직 사랑 침례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도 채안된 터라서 이렇게 빨리 간증을 하라고 하실 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두주 전쯤인가 로 기억되는데요. 서울 지역 카톡방에 올라온 제 명단에서 제 이름을 발견하고 이 일을 어쩌면 좋을지 머리가 하얗게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매님께 연기할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간증 순서를 목사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을 전해 듣고는 저에 대해서 무엇이 궁금하신지 아니면 아직 교회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저희 부부가 너무 적극적이라서 그런지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부담은 되었지만 언젠가 해야 할 거라면 빨리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 어쩌면 저에게 주시는 가장 적절한 시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듣기는 했어도 저는 이런 간증을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공식적인 자리에서 간증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의 인생 여정을 말씀드리는 순서는 성장해온 순서로 준비했습니다마는 가끔은 두서없이 말씀드리게 될 때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의 배경을 말씀드리는 것뿐이지 이것이 결코 자랑거리로 하고자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혹여 제가 하는 얘기가 자랑처럼 들려서 여러분들 마음에 불편을 드리게 될까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저의 가족을 먼저 소개해 드리면 남편은 홍순문 형제입니다. 딸은 8년 전에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직 미혼이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백인숙입니다. 전 얼굴도 뵌적 없는 고조 할아버지께서 선교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소개받아 영접한 가정의 5대 손입니다. 할아버지의 삼형제와 사남매 밑으로 자손들 모두 가족 중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주에 가면 조양교회가 있는데요. 고조 할아버지께서 개척하신 교회라 들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집을 예배 장소로 사용하도록 드렸다고 합니다. 친할아버지께서는 1950년 1월 8일 경주 구정교회에 장로로 장례를 받으셨는데 후에 대구로 이사하여 대구 제일교회 장로로 섬기셨으며 아들 두 형제인 저희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 목사고 사위가 둘 고모부 두 분이 장로로 섬기게 된 것을 가장 보람되고 기쁨으로 여기시며 사셨다고 합니다. 성경 속에서 대대로 보면 믿음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만 감사하게도 개개인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과는 별개로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먼 일가 친척들까지도 모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척들이 모일 기회가 생기면 서로의 삶을 나누는 간증의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고 마무리는 언제나 찬양과 예배로 이어지는 것이 저희 집안의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1948년 8월 15일 해방의 감격과 감사로 그날부터 소천하시는 날까지 50년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다 보니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어느 추운 겨울 새벽, 여느 때와 동일하게 새벽에 부지런히 예배당에 도착하여서 기도하시는데 누군가 장로님, 어찌 된 일이시냐며 파자마만 입으시고, 바지는 안 입으시고, 코트만 걸치시고, 가셨던 할아버지를 보시며 연세가 드시면서 약간의 치매가 시작된 증상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건망증 정도로 가볍게 지나쳐버린 에피소드지만 약간의 치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며 평생 읽고 외우셨던 말씀으로 늘 권면해 주시고 체면 때문에 배가 고파도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며 집에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누구든지 식사 시간이 아니어도 무조건 식사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하셔서 소천하시기 전까지 그 손님 대접하시는 모습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가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셨던 구절들로 구성된 말씀으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이 저희 가족들이 대대로 가정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가족 요절입니다. 90세를 일기로 소천하시기 3일 전까지 특별히 아프시지는 않았지만 기력이 다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미움이라도 한 모금 드시라고 입에 가져다 대면 천국에 가면 배 안 고프니 나를 자꾸 먹이지 마라. 하시면서 국내외에 흩어져 살던 자손들이 모여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어눌한 발음으로 자손들 하나하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하며 기도하셨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제가 그 옛날 본 적은 없지만 아브라함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찍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계명이 되어서인지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셨던 전 이렇게 할아버지의 종갓집의 장손으로 태어나 아들도 아니지만 온 집안의 사랑을 받으며 특별히 할아버지 저에 대한 각별한 사랑은 충분히 받으며 자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자마자 할머니가 돌아가신 관계로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할아버지께서 반강제로 결혼을 시키셨고 21살에 저를 낳은 후 아버지는 군대를 가시고 제대 후에 서울로 또 직장을 또 신학대학을 하시느라 10년간 떨어져 지내다가 아버님의 교회 사역지가 정해지시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경주에서 살 때는 발레와 악기, 뭐 클라리넷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낼 수 있었는데 아버지를 만난 시점부터는 마치 제가 공주에서 거지로 전락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사당동에서 개척을 시작하시면서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저는 불안이 극도에 달하기도 했지만 내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난이 뭔지, 아픔이 뭔지, 절망이 뭔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며 소위 말하는 주의 종이라는 목사 가정에 이게 뭔가, 사명은 아버지가 받았는데 고생은 왜 온 가족들이 하는가, 목사 딸이 잘못하면 욕하고 잘하면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로 정말 어려웠던 그런 일들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무엇이든 우리 5남매보다는 교인들과 교인들 자녀를 더 챙기시느라고 우리는 거의 내팽개 쳐진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교인들 자녀들에게는 새 책과 새 교복의 등록금까지 마련해 주시면서도 우리에게는 헌 교복과 헌 책, 헌 가방을 선배에게 물려받아 쓰도록 하셨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은 교인들의 아버지였을 뿐 저희 친아버지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부모님의 모든 삶은 오로지 목회와 교인들 중심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40년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시는 자리에서 가족, 특히 저희 자녀들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하며 상처 준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시던 것을 기억합니다. 목회에 몰두할 동안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키워주실 줄 알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상처로만 남아있지 않음을 저도 고백합니다. 은퇴하시는 순간까지 신실하게 잘 섬기셨던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세상적인 명예와 물질과 이성과 권력에 쓰러져 갈 때도 그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끝까지 희생적인 삶을 사셨음에 저희 자녀들은 감사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5남매 모두 각자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길러졌다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혼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을 주셔서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인생에서 중요한 고3 초 어느 날부터인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체력장 시험은 다가오는데 체중이 15kg 정도 빠지면서 걸을 수도 없고 나중에는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종합검사를 받았지만 무슨 병인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에 다녔지만 병명을 알 수도 없었고 적십자병원 정형외과 과장님께서 왼쪽 다리 전체를 절단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휠체어를 밀고 가시던 할아버지께서 풀썩 주저앉으시며 우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웃음이 나왔는데요. 믿기 어렵기도 했지만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후에 들은 얘기지만 가족들은 제가 아프더니 정신마저 온전하지 않아서 어떻게 된 줄 알고 몹시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저를 두고 기도하며 가족 회의 끝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마지막으로 기도원에 금식기도 하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지 왜 꼭 기도원에 가야 하느냐며 반대하시기도 했고 아픈 아이를 끌고 금식기도를 하러 간다는 아버지를 못마땅히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갈멜산 기도원 맨 앞자리에서 그 당시 독립문 성결교회 이명재 목사님의 부흥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3일을 금식하며 무엇보다 이런저런 생각나는 죄들을 회개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오는 길에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가로수가 새삼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게 보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태어난 기분마저 들었고 그때 아마 제 생각에는 구원받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확신도 생겼고 제대로 먹지 못하여 면역력이 떨어져서 반 짝꿍에게서 결핵균이 옮아 결핵성 관절염이었던 것을 가지고 다리 하나를 절단할 뻔했습니다. 결핵이 폐에만 오는 줄 알았는데 개봉동에 개인의원을 하시는 송 장로님께서 관절에도 온다는 것을 아셔서 그때 엑스레이 검사만으로도 결핵이라 진단을 하셨고 결핵약을 복용하면서 바로 체중이 늘고 치료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전염시키게 될까봐 제 혼자 방에 격리되어서 지내고 있던 시기에 다른 사람들은 전염된다며 저와 대면하기를 꺼려했던 그때 남편은 큰 형님이 같은 질병으로 치료된 경험이 있기에 그리 쉽게 전염되지 않는다면서 가끔 찾아와 격려해 주던 것이 남편과 결혼하기에 이르는 인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 형편과 저의 건강이 제가 하고 싶었던 대학을 못 가게 되었고 아팠기 때문에 간호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간호대학을 갔습니다. 졸업이 다가올 즈음 유학을 결심하고 준비하던 중이었을 때 지금의 남편과 교제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서둘러 결혼을 결정하고 그러나 결혼을 결정하기까지 무려 5년을 점점 더 심하게 반대하시는 부모님으로 인해서 남편은 물론 저 또한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편을 불러놓고 야단을 치면 목사님께서 아무리 반대하셔도 하나님 뜻이라면 이 결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며 부모님께 맞대응하는 남편이 우습게도 그때는 박력 있고 멋지게 보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왜 그토록 반대하시는지 여쭤보지도 않았고 부모님 또한 자세한 설명은 없이 무조건 반대를 하셔서 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 때마다 부모님을 거역하고 반대하시는 결혼을 한 것에 대한 죗값을 치르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 때문에 우울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시댁 가족 중에 유일하게 혼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남편은 은연 중에 뿌리 깊게 자리한 유교적인 남존여비와 남성 우월적이고 권위적인 사상으로 또한 아들만 5형제인 남편의 가정과 딸 넷의 아들 하나인 전형적인 기독교적인 우리 가족과는 전혀 상반되는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삶의 곳곳에서 갈등으로 표출될 때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아마도 결혼을 지속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또한 인간적으로는 목회하시는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이 결혼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 하지만 저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인데 이 어찌된 건가요?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진짜 남편은 낮았니? 가짜 남편 때문에 너무 힘겨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을 목사 딸이 며느리가 되었으니 내가 어찌 교회를 안 나가겠는가 하시며 자발적으로 술, 담배를 끊으시고 남편 형제 5형제인데요.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지내오던 제사를 다 그만두셨습니다. 남편 집안도 종갓집이었기 때문에 아버님이 다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저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 제사를 지내든지 뭐 이러한 우상을 섬긴다는 그런 어떤 모습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강력적인 것이 남성적으로 느껴져서 좋게 여겨졌던 것이 결혼해서 보니 너무나 힘든 성품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단력 있는 남편이 어쩌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인가 해서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남편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서 남편을 미워하면 그 지으신 분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셨기에 마음 놓고 남편을 미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디를 가든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하나 둘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목격하면서 흐지부지한 성격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전도자로 사용하시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힘들어 했을 때 엄마는 그러한 남편을 옆에서 돕는 배필로 이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된 것이다 라고 하며 딸이 많은 힘을 주었습니다. 섬기던 교회에서 저희가 교회를 떠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결혼 주례를 해주셨던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여 설교 시간에 성경 본문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 아닌 잡다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얘기를 늘어놓고 또는 이상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기도 중에 치질 걸린 자들을 기도해 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 자리에 치질 환자들이 있으면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치질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면 설교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또 이건 예배가 아니고 우리 부부는 갈등을 했지만 1년여 정도는 견디면서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목사님을 보면서 남편이 먼저 교회를 나왔습니다. 2년 동안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찾던 중에 집 가까운 또 다른 말씀과 인격이 좋은 목사님을 만났지만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본교회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정을 붙이지 말자. 우리 부부는 정말 다짐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듯 집으로 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본교회 소식을 들으니 2,500명 정도 출석하던 교인이 우리가 나온 후에 거의 절반 정도가 흩어지고 쪼개지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암알가미가 금니로 바뀌었다고 하고 짧은 다리가 길어졌다는 등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들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들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 편과 반대편으로 나눠져서 서로를 사단이라 하며 세상 재판장에까지 가서 싸움을 하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민망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기적인 저희 부부는 또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일찍 나왔기 때문에 어느 편에도 서지 않도록 해주셨고 어느 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든 저희 부부를 찾아와주고 저희를 만나면 허심탄회하게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돌아갈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겨두면서 생각했던 공동체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최종적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교회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사리 겨우 정착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교회를 적응할 즈음에 이 교회에도 40년 동안 목회하신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요. 원로 목사님과 새로 오신 목사님과의 너무나 비교되는 것들이 하나 둘씩 보이면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심적으로 차츰차츰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더러는 소위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면서 남편은 결단력 있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은근히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저는 워낙에 좀 보수적이고 어느 교회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온전한 데가 어디 있겠는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내 신앙의 문제라고 여기면서 남편이 불만을 토로할 때마다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다거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가 자꾸 보이는 거라며 남편이 하는 판단을 묵인하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의 판단이 대부분이 맞는 것 같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럭저럭 잘 지내는데, 유독 불평하는 것 같아서, 남편이 오히려 시험에 든것 같아서, 제가 염려도 했습니다. 한편, 교회를 옮겨본 경험이 한번 있는 터라서, 교회에 옮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되도록이면 남편의 판단이 맞는다 해도, 이 정도면 이단도 아니고 그런대로 무난한 곳이다 라고 남편을 이해시키며 견뎌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차츰차츰 또 보여지고 마음도 소원해지는 그러한 느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여전도의 회장으로 섬기고 있던 중에 어느 장로님이 엄동설안에 부침개를 길에서 부치면서 전도를 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할수 있는 사람이 직장을 다들 나가고 하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당회에서 결정한 일을 회장이 못한다고 하면 당회에 보고하고 질의를 하겠다. 목사님께도 보고를 하겠다. 그렇게 하기에 네 그러시지요. 목사님께는 장로님이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 얘기만 들으시고는 제가 어떤 마음일지 추후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를 가면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그와 친한 몇몇 장로 부부들은 대놓고 저를 외면하는 것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추후에 친했던 장로님께서 전달해준 얘기는 그 장로에게 입조심하라며 야단치셨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지만 그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있는 성도들이 소리 소문 없이 하나 둘 떠나가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과연 시대에도 맞지 않는 구시대적이고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해서 얼마나 전도가 되었는지 통계를 내보았는지 제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말씀으로 안 되니까 온갖 프로그램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가 많이 할 때는 1년에 10명 이상 전도를 할 때도 있었고, 저희 부부가 꾸준히 기회가 주어지면 전도를 많이 해왔던 터라서 저희 부부에게 전도를 받아서 지금도 그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참으로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저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에 소상하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에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하여 견디기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것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연출해 놓으신 시나리오대로 저희가 움직여졌음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견디고 지낼 것이기 때문에 그 일 뒤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계셨다고 확신한다며 저를 독려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맡은 여러 가지 직책들이 있었기에 마무리까지는 하고 나와야 해서 저희는 거의 1년 정도를 전혀 내색하지 않고 11월 마지막 총회할 때까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부터 우리 부부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겠다고 우리 부서에만 몇몇 분들에게만 간단히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주, 두 주 저희가 안 보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부목사님들을 번갈아 보내셨습니다. 어느 날은 예고 없이 목사님 부부가 찾아오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원로 목사님, 저희 부부를 엄청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부부도 오셨지만 공교롭게도 제가 없을 때만 다녀가셨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전화를 저에게 하셨는데요. 안수 집사고 권사인데 교회를 쉽게 떠나면 되겠나? 뭐가 그렇게 섭섭한 일이 있었는지 나는 다 안다. 그리고 목사님이 요즘 좀 좋아지지 않았나? 뭐 목사님도 여러 가지 저희 마음을 아시고 설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만 보아하니 다리를 절반쯤 건너간 것 같은데 완전히 건너지는 말고 되돌아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하시는 답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목사님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다시 목회를 하신다면 저희가 출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약해서 흔들릴까 봐 남편 혼자 있는 시간만 골라서 목사님들이 오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인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저희 부부는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만 가지고는 허기가 메워지지 않아서 시간만 나면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찾아 듣고 있었기에 12월 첫 주부터 저희가 들어왔던 그 교회들의 목사님 설교를 직접 듣기 위해서 하나하나 방문을 하기로 결정하고 어떤 주일은 인천과 서울을 오가면서 두 군데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송구영 신예배를 두 탕씩 7시에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12시에 또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가서 드리고 이렇게 시간이 짧은 시간에 빨리 여러 교회들을 다 다녀봐야 된다는 급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교단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들을 벗어날 수 없을 텐데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맞는 교회가 있을지 은근히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두 달쯤 시간이 지날 무렵인 1월 21일 수요일 저녁 둘째 여동생으로부터 언니 이 목사님 말씀도 한번 비교해 봐 라는 문자와 함께 정동수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주었습니다. 9시 뉴스를 본 뒤라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었지만 궁금해서 목사님 설교를 한편 다 듣고는 와, 놀라운데. 이런 목사님이 한국에 계셨단 말인가? 라며 저희 부부는 보화를 발견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단에 소속되지 않는 교회는 이단일 가능성이 많다는 잘못된 저희들의 선입견이 있어서 다음날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사랑침례교회 홈페이지를 열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차근차근 들으며 혹 이단 요소를 찾아내 볼 요량으로 왜 안 하는지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신 분인지 일주일 내내 아무리 듣고 또 들어봐도 남편과 저는 오늘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단은 아니야. 오히려 그동안 남편이 궁금하였던 것들과 판단해왔던 것들이 해소되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단 요소는 오히려 교단 교회들이 더 많음을 깨닫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도 기존 신자들을 등록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등록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가보고 싶어 했던 분당 우리 교회를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사랑침례교회를 먼저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것이 1월 25일 마지막 주일로, 1월의 마지막 주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여행 가셔서 목사님을 뵐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경험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기존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면서 익숙했던 예배 형식과는 사뭇 다른 것이 조금은 어색하기도 했지만 인터넷으로 소개되어진 그대로 말씀대로 실천하려는 저희가 간절히 바랬던 교회인 듯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은근히 염려가 됐습니다. 인천이라는 거리가 조금은 멀지 않겠나? 과연 이런 먼 거리를 출석할 수 있을까? 선뜻 결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고민 아닌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걸어서 5분 정도 거리되는 교회를 출석하면서 교회가 저희 집과 가깝다 보니까 저희 집을 항상 오픈해서 교인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아니면 저녁에 멀리 사시는 분들은 저녁 식사를 제공하면서 제가 우리 집을 온전히 개방했던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철로 2시간이나 걸리는 교회를 승용차로 1시간을 와야 하는데 이렇게 멀리 다니는 것에 익숙지 않아서 염려하는 것을 아시고 한순간에 일축시키며 용기를 주는 어느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다가와서 자신을 소개하며 천안에서 3년째 출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는 놀라웠습니다. 통영, 광양, 화성, 의정부, 이건 또 뭐야? 전국에서 거리와는 상관없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는 점점 더 놀라웠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까이 나갈 만한 교회가 없어서 여기까지 온 것일 텐데, 물론 저희 부부도 늘 안타까웠던 것은 왜 한국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대로 하는 교회가 없는 거야. 고민하면서 미국의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즐겨 듣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못 찾으면 이민이라도 한번 가보자. 그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주중에 목사님께서 귀국하셨고 저희 부부에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그것 또한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다시 와서 목사님을 뵙고는 많이 흥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설교 말씀과 목사님의 간증과 목회 철학과 신앙관 등등을 또한주 내내 들어온 터라서 오랫동안 친분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잠깐이지만 식사 중 함께 대화하면서 느낌은 냉정하시면서도 진솔함이 묻어나는, 그러시면서도 자신을 늘 깊이 성찰하시는 그 모습이 한눈에 보기에도 참 좋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고민하고 갈등하며 언제나 정말 좋은 교회와 목사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쩌면 기존 교회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 부부는 어떻게 될 건가? 시간만 낭비하고 그 많은 인간관계들을 다 떨쳐버리고 나온 것이 허사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결단은 무의미한 것이 돼버릴 텐데 짧은 두 달이었지만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남편에게는 말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떠돌이 같은 내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약간씩 불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종식시키기에 충분한 좋은 교회와 목사님을 만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저희 부부처럼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먼저 찾아오신 분들과 동병상련의 아픔과 함께 한 공동체의 일환이 됐다는 기쁨을 나누면서 느끼는 공감들로 저희 부부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꽤긴 시간을 흥분 상태에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흥분된 마음을 수치로 표현한다면 90%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30% 이하로 내려와서 제정신을 찾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처음 와서 흥분 상태이거나 어색함으로 아직 정착하기 어려워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흥분 상태가 가라앉기까지 기다려주시는 사랑침례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람되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저희 부부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10여 년을 1,500명 정도 되는 교인들 중에서 처음 오시는 분을 잘 알아보고 안내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랑침례교회에도 저희가 온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어색하지 않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음이 쓰여서 조금은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인사드리고 교제하게 되는 모습을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교회를 옮기고 정착하기까지 오랜 시간 고민했었지만 사랑침례교회를 와서는 길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저희 부부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쳤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교제했고 공동체에 빨리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확실한 구원을 소유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오신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으며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바른 말씀을 찾아 움직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세월만 낭비하고 있었을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특별한 은총을 받은 분들이라 생각해서 정말 많이 많이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안일한 신앙생활을 했음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주일 하루는 온종일을 각 부서에서 섬기고 주중에는 각종 성경 공부며 제자 훈련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감당하고 참석하느라 힘들었지만 참 기쁨과 평안, 무엇보다 신앙의 성장이 없었던 것에 답답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훈련되었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를 빠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이가, 아들이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있었는데요. 아이 방에서 문을 잠그고 제가 늘 목사님의 말씀을 요약하는 스타일이어서 요약한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시간 동안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편과 딸은 전에 보지 못했던 제가 하는 그 태도를 보고 무척 놀라워했습니다. 거실에서 딸과 남편이 야, 니네 엄마 정말 무섭다. 그일 후에 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빠지면 저와 단둘이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예배를 안 빠집니다. 얼마나 율법적인 것에 얽매여서 자유함이 없었는지, 그러면서도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서 때때로 절망하고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는데 나는 왜 아버지를 닮지 않았을까 고민했습니다. 육신적인 아버지는 저와 똑 닮아서 어디 가면 백 목사님 큰딸이지요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닮지 않은 것 같아서 제 속에서 불안이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근본 속성은 거룩하심이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으로 신실하신 성품을 지니신 분이라고 했는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제 속에는 닮은 것이 없어서 난 마귀의 자식인가? 고민에 빠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난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별로 없어서 점점 더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저의 성화되어 가지 못하는 나 자신의 초라하고 죄된 모습을 보면서 힘든데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늘 억압적인 말씀들이었습니다.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을 부각시키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한없으신 그 사랑을 경험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사람도 무섭게 느껴지거나 저에게 까칠하게 대하는 사람이거나 저의 단점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거나 다가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왠지 성격상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제 문제겠지만 전 좀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무서운 하나님을 피할 곳은 없고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참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너무나 알고 싶었고 그런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고 오히려 불안을 조성해서 억압적인 말씀으로 죄책감만 잔뜩 심어주는 말씀을 오랜 세월을 듣다 보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 스스로가 절망했습니다. 물론 말씀하셨겠지요. 그러나 제 가슴에 새겨지고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란 또 하나의 걸림돌은 그분들의 일치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문이 오히려 닫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와 같은 고민을 심각하게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왔다 갔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도 있었고 한편 자기 열심으로 종교 중독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이 마치 가장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여 자기와 같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그동안 알지 못했던 종교 중독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정신이 좀 번쩍 들었습니다.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종교 중독이라니. 대학원에서 종교 심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중독적인 성격의 사람은 종교 중독으로 될 확률이 많다면서 대부분의 권사들이 종교 중독자가 많은데 제가 권사라고 하니까 저보고 종교 중독자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 제가 좀 종교 중독이라는 말에 심각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역시 종교 중독자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우리 정동수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종교 중독자가 아님을 깨닫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교회와 교인들을 우선하셔서인지 저는 반대급부로 가족과 집안일을 최우선했던 것 같습니다. 정동수 목사님의 말씀을 한편 한편 들으며 제 마음에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대신 속죄와 단번 속죄를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음을 새삼 깨닫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그 사랑에 감사와 감격하면서 구원받는 이후에 계속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한 구원받은 이후의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심과 회개 보고를 해야 함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도 생겼습니다. 이땅 가운데 살지만 애착을 가지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도록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며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적절한 시기와 때와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신앙의 대를 얘기하면 남편은 또그 얘기를 하느냐며 자랑이 아님을 짚어줍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 오신 형제 자매님들 중에는 처음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바른 말씀을 찾아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자녀와 손자들까지 하면 7대의 믿음을 소유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저희 부부가 우리 가족 전체에서 처음으로 바른 말씀을 발견하였으니 여러분들이 부러워서이기도 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던 저는 이곳에서 받은 침례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NIV가 편하게 볼수 있는 영어 성경으로 알고 있었고, 킹제임스 성경이 원본이라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고, 더군다나 작은아버지께서는 미국에서 평생 목회하셨고 은퇴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알고나 계셨던지, 남동생은 현재 미국에서 미군 군목으로 있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없음이라고 한 것은 원본이 파손되어 그런 줄 알았습니다. 개역 성경이 변개되었으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은 1.1획이라도 틀림이 없다 하셨으니 말씀을 의심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천주교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았고 매일 목사님의 강해와 시리즈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며 많은 깨달음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1월 22일, 2015년 1월 22일 저녁, 목사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그 시간 이후 다른 설교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극동 방송을 수시로 틀어놓고 살던 제가 지금은 어쩌다 운전 중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동으로 판단이 됩니다. 듣기에도 민망하여 어떻게 그동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제 자신도 의아합니다. 이제는 시간이 아까워서 다른 것들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제 자신이 목사님 말씀에 중독되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바른 말씀을 전달하고 싶어서 친밀하게 지냈던 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서 말씀을 꺼내면 들으려 하지도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저희 부부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어쩌다 목사 딸이 이단으로 빠졌는가 하는 듯 다시 본 교회로 오라고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만 들리는 거구나. 보화를 아무나 발견할 수 없는 거라 하셨으니 그런가 보다. 정말 저희는 신기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더 감사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웠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면서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행히도 바로 제 밑에 여동생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사다 줘서 읽고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전의 삶과 이 말씀을 접한 후의 삶이 신앙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행복해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쁘고 저와 대화가 잘 통하니 참 좋고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가족들 하나하나에게 바른 말씀을 전달하고 다시 시작할 것들이 많아서 책임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얼마 전 시댁 가족 모임에서 구원의 안전보장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극복하기에 대한 목사님 말씀을 요약해서 1시간가량 전했습니다. 남편이 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라 여겨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 보니 남편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판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명확한 행동을 하고 명확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0여 년 이상 공인중개사로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이사오는 분들이 가까운 교회를 소개해 달라면 자연스럽게 다녔던 교회로 인도했었습니다. 이젠 바른 말씀을 찾아야 한다고 우리 사랑침례교회 전도지와 소책자 CD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 년 전부터는 대학원에서 가족 상담을 전공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돕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상담자로서 무너지고 있는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되는 것에 쓰임받고 있음을 확신하며 정동수 목사님의 결혼 시리즈 말씀을 적용도 하고 전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에서 상처와 아픔을 겪거나 신앙적인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개인과 가정들에게 상담자로서 물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가지고 많은 기본적인 이론들을 접목하여 치료에 임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굳이 제 얘기를 할 필요 없이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라고 전하면 되기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야 겨우 저희 부부는 걸음마를 시작한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삶 속에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씀을 들으니 바르게 살아야겠다고 날마다 다짐합니다. 남편이 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라 여겨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 보니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바르게 판단하여서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을 틀어놓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성도들도 보고 싶지만 꿀송이와 같은 목사님의 달고 오묘한 말씀을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이 시대에 적절한 말씀으로 바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라고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지금에 와서 뒤돌아보니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그 어느 것 하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한없이 받으며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 침례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님, 개인과 가정에 그리고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늘 가득하시기를 소망하며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